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수요일의 여신 이은정님.
네, 마이너스가 될 뻔한 코스피를 기어코 빨간색을 지키고 온 이은정입니다. 네.
양전 여신.
코스피 병동성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렇죠.
에버리지 ETF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은정 때문에.
제가 원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성은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그리고 박성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자, 갑시다. 자, 오늘 재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결과가 나왔죠.
나이스.
요 특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 판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3개월 계산해서 대략 지금이 7월이니까요. 내년 초면은 오세훈 시장 날아갈 수 있는데 1심에서 무려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특검의 구형은 1년 6개월이었었고. 근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시장직 박탈형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해준 거, 요거 이제 저 오세훈 측근들에 의해서 여론조사비가 대납됐다. 원래 이제 구형사항은 3,000만 원이었거든요. 3,000만 원이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건 2,100만 원. 비공표 여론조사, 공표 여론조사 합쳐서 2,100만 원. 그래, 너는 지금 벌금 100만 원 내. 이렇게 된 상황인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공 하나 빼시다니.
덜 끝났어. 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내. 됐냐? 그랬더라.
나랑 난 그러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00만 원 이하로 줄 거면 1심에서 150만 원 정도 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심 가면은 90만 원이나 80만 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1,000만 원이 100만 원 이하로 간 역사가 없습니다.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네. 아, 줄지도 않나요?
아, 그러니까 아, 줄 수는 있는데
500만 원까지는
갭이 너무 크잖아.
500 정도는 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아예 무죄를
무죄로 뒤집어 버리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아 국회의원들 한두 명은 가슴이 설레겠습니다.
어, 푸나님도 좀 서류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제 가방 준비할까요?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가방 꽂지 하려면 가방 좋은 것도 해야 되겠지.
내가 서울에 40년 살았거든요.
자격 있으시잖아.
살았으니까.
근데 서울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장 보자 해야 되겠지.
서울 사람.
그러니까 사실 조마조마 했던 게 그 재판 판결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갔고요.
다만 나올까
나는 봐. 지금 오늘 방송이 지금 3시 40분부터 있었는데 3시 반 넘어서까지 와, 나 진짜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만 다행히 예, 재판 결과가 잘 나왔고요. 내용으로 본다면 김한정이 이제 오세훈 측근이죠. 오세훈의 요청이 없었다면 강희경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할 이유가 없다. 왜 네가 오세훈 대신에 입금해. 그건 대납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눠서 보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도 진행한 거 인정. 공표 여론조사도 진행한 거 인정.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쉽게 표현하면 김한정 등이 오세훈한테 정치자금을 제공한 걸로 인정한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서 1,000만 원 벌금 내에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오세훈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죠.
이제. 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밌는 지점이 검사가 이제 4,1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범죄 혐의 그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1,100만 원 깎고 3,000만 원만 인정했잖아요. 그 나머지 1,100만 원은 윤석열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진관 효과라고도 봐야죠. 같은 유형의 것을 이진관이 그 명태균 구속해버리고 법정 구속해버리고 윤석열 2년인가 때렸죠. 그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야, 오늘 요즘에는 법원이 많이 그 판사들이 양심 판결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1,000만 원 오세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겠죠.
그대로 시장 수익이
어렵다면 한 50만 원 정도 기마이로 까줄 수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 네. 그 명태균 문성 여론조사가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고요. 이제 오늘 이제 오세훈이 이제 벌금 1,0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윤석열 그때 무죄를 나왔던 부분들은 그 우 판사인가요?
우인성.
네, 우인성 판사.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실 이렇게 1심 재판이라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이를 판단을 내리면은 항소심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 부분의 판단은 이제 수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강철원 벌금 300만 원, 김한정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예!
피고들이 각 벌금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 일로 환산해 피고들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 추징한다.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의 강철원 김한정에게 간납을 각 명한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저렇게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정도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서울시장 나가 당선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진짜로.
저 원래 저 그 충주시 최영주인가요? 수사 받는 중에 출마했잖아요. 사실 오세훈도 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걸렀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장동혁이 옳았다.
장동혁 출마해라.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물론 반반일 수 있죠. 2심에서 완전히 무죄로 뒤집어질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재판의 여러 결과들이 이진관 판결, 지금 오세훈 판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섞이는 과정에서 2심 판사가 야, 이거 뭔 소리야? 무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 명태균이 확실히 잘 보긴 잘 봤네요. 오세훈 보낸다고 하더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먼저 갔어.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면 재선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보궐선거입니다. 재선거는 뭐 기존에 있던 후보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교체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도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든 내년 4월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보통 이제 그 법원이요. 보궐선거나 이런 작은 선거들은 4월, 11월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4월 선거를 하게 되면 법원이 거기에 맞춰서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주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4월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세훈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시정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
낚시하면서
생태탕도 좀 마음껏 드시고
네. 백바지 입고요. 네. 자, 어제 입고된
그제죠
그제 유병호 단독 하나 볼까요? 유병호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실무자를 접촉했다. 저게 아, 구속이 결정치사가 됐다는 거예요.
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묘한 사진을 정말 꼴보기 싫은 사진으로 잘 골랐네.
그러니까 그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유병호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종합특검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 나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그 알아보는 과정이 실제로는 하면 안 되거든.
세상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쟤는.
유병호의 최고의 실책은 그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 증거는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이끈 결정적 증거. 부실감사 외압을 받은 하급자들의 심경이 담긴 메모. 얘네들이 유병호가 압력을 넣지 않았는데 하급자들이 거기다가 막 심경을 썼을 리 없잖아요. 괴롭다라든지. 다음에 유병호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정황. 우리 두목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유병호 수첩에 윤석열 반대파는 뼈까지 갈아 바다에 던졌다.
제 차지 처리야 뭐야.
역시 윤석열을 두목이라고 부를 만하죠.
두목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노상훈 수첩에서 나왔던 수거랑 좀 비슷한 거야. 윤석열 반대파들은 뼈까지 갈아서 바다에 던졌다.
야, 지금 그 감사원 내부에 그 타이거파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또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파가 바뀌었다고 하죠. 멧돼지파로. 호랑이에서 멧돼지로 바뀌었다고. 두목이 윤석열이니까요. 어처구니 없네. 자, 오세훈 기쁜 소식에 이런 자범 이런 느낌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상임위원장 우리 일곱 개는 가져오고 싶은데 어저께 투항해갖고요. 얘네들이 지금 그 상임위원장을 뽑았어요.
좋은 건 다 너무 다 줬어.
그러니까 18개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어. 근데 나는 저기서 저 지금 그 상임위원장 후보들 중에 여러분 그 보건복지 이만희가 신천 이만희 아니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고 저기 보면은 그 성평등 가족이 있잖아요. 저기는 왜 남성 같은 분이 들어가셨을까요? 난 남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 성평등 느낌을 주려고?
부쩍하는 소리였고.
그냥 저는 저 상임위원장 리스트를 쭉 보면서, 네. 아, 참, 업무 진행 참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그 국토교통이 김정재입니다.
아, 정말. 근데 국토교통이 네. 김정재는 지금 처음에는 저렇게 내정을 했는데, 뭔 소리야? 나도 있어 하고 지금 경선 들어간 게 바로 유희동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뽑혔던 유희동이 왜 나는 빼 이것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하기로 했다고 아마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대충 얘들 소식은 넘어가고요. 오늘 열받았던 거는 이병태예요. 이병태 교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박용진이고 한 명이 이병태인데 5.18이 성역화됐다 그러면서 씨부려가지고 사퇴했잖아요. 사퇴했는데 와 이거 한번 봐봐요. 배재고 사퇴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한밤중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게 문제의 시작이다 전부. 역사 심판관 자처한 권력자의 오만이 갈등 불러. 이런 개색.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성을 못 바꾼다고 임명 전에도 이 막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렸지 않습니까?
잘리니까 이런 식으로 등에 칼을 꽂아버리네. 소위 말하면 이게 뉴 이재명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면 이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렇긴 아니니까 뭐 딱히 뭐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이 저 이병태라는 사람이 약간 추천되고 심사평가되고 심사되고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거죠.
야, 나 저거 보고 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빼두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초대 그 이재명 정부의 총리급 인사였다는 것은 이제 뼈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교훈이 생기는 거죠. 네. 선의로 기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렇게 돼서 물러났으면요 자숙해야 되거든요. 자기 임명권자였던 사람한테 등에 칼을 꽂아버리잖아요. 언어가 엄청 심각하잖아. 뭐 저런 아이고 내 씨.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광고 먼저 할게요.
자 비교한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최대 128만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을 받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화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귀찮은 거지. 누군가가 들어와갖고 회선 바꾸고 이런 과정이 귀찮은 거지.
네, 금방 하더라고요.
금방 합니다. 한 네. 10분이면 합니다. 자, 1670-2571 전화하시고요. 산산순백 짧습니다.
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의 힘. 전설의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순백.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시종 산양산삼 추출액을 담았습니다.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여기에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인 농도와 빠른 흡수까지 이미 2만 5천 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쉽게 지치고 기력이 떨어질 때 더욱 활력 있는 하루를 위해 산삼순백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지금은 1 플러스 1에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계속됩니다. 가성비 좋은 산삼 건강 선물, 가족 건강은 물론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좋은 선택.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순백 지금 새날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예. 자, 돈이 있다면 사먹고 싶은 제품 1위.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산삼초면. 아, 진짜 힘이 난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일단. 1533-3430 전화하시거나 새날마켓 앱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가 나름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 이따가 이 뒤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맞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 전략의 부재. 선거 전략 없이 막 쏟아내는 그 아젠다나 네거티브가 얼만큼 효력을 미치는지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제부터 터졌죠. 신천지 연루설. 근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 연루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의 입장이 나오면서 완전 패착인 네거티브가 돼버렸죠.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 연루설을 정청래 후보랑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니고. 실제로 김민석 후보를 추종하는 유튜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신천지 연루설을 정청래 후보와 연관을 지었기 때문에 후보는 신천지를 섞어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부 단위에서는 정청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저께 정청래 후보 쪽에서 걸리면 적적 강력 법적 조치하겠다.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전이다. 저는 신천지랑 김민석 후보랑 뭐 예를 들면 이게 연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신천지가 여기서 지금 왜 저기 저 단어가 튀어나오지 하는 의문을 주게 마련이고 어제 김민석 후보가 조만간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저거를 정청래 후보랑 연관 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보였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암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암을 발견했으면 제일 최적의 치료 시기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암이 발견됐는데 나중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치료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시기를 봐서라는 그 말 자체가 그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가서 연설하고 참석하는 행사가 야, 저 뒤에 알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행사였다라고 다 알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신천지 모임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렇죠.
예를 들면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행사의 주최자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부풀리면 지금 정청래 후보의 신천지 연관설을 띄우는 게 이 행사 때문이죠. 저게 뭐냐면 마포에 있는 노벨길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그 연남동 쪽에 가면은 철길로 만든 그 공원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홍대부터 시작해서 쭉 오고 이런 거. 이 행사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행사에 갔다라고 하는 근거죠. 뒤에 한번 보시면은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그 연남동 길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가다 보면 바로 동교동 사저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짓다가 팻말 보고 딱 들어가면 바로 몇 걸음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김대중 동교동 자택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였던 거고요. 여기 이제 저 양반이 들고 있는 저 꽃이 뭔지 예를 들면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이런 주체의 행사들을 정청래 후보를 까는 쪽에서는 AI한테 물어봅니다. 신천지랑 연관이 있니 없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질문 토시가 조금 바뀌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이걸로 근거를 뿌려요. 또 토시를 조금만 바꾸면 관련이 없는 걸로 나온다고 뿌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엮어버리면 다
엮일 수 있죠.
엮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정청래 후보가 했던 그 당시 행사를 했을 때 뒤에는 정청래 의원 당시 아마 원회였을 거예요. 당시
그때는
그거.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이죠. 같이 갔던 행사였다 이런 거고 여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이런 거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많이 급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로 시작을 하면 오늘 또요 관련된 대화방들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가 지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약에 관심이나 있어요? 언론사 지면도 그렇게 할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송영길 후보 나오셔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로 뽑힐 때 권리당은 66%가 지지를 했어요. 근데 고생했단 말 한마디보다는 자기 정치 했잖아. 요게 이제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로 막 흐르게 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네거티브를 당내 선거에서 막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당시 대선 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막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거티브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저번에 그 윤석열 이재명 대선 때 줄리 논쟁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 같은 걸 싹 가리는 바람에 그렇죠. 네거티브 선거로 끝났었잖아요. 그럼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는 게 서로 후보들 간에 암묵적으로라도 약속 사항이 돼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지금 양 후보 여러 후보 쪽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방송에서는 이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이제 경쟁하면서 네거티브를 할 때는 진실을 가지고 싸웁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팩트 공격.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거면은 진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는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좋겠는데 그냥 막연한 뇌피셜이나 어떤 썰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지켜보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면은 그 김민석 후보를 도와주는 그 어떤 그 특정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이낙연 이미지를 입히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는 그 이낙연 얘기한 사람이 그 이미지 다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 타령을 하면 사실은 김민석 후보에게 남는 건 신천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괴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게 무슨 뭐 이번 전당대회가 뭐 반명들과의 뭐 이렇게 뭐 대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당 민주당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당과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 잘 여당으로 살 것인가. 그치만 당내 개혁도 하고 입법 개혁도 하고 사법 개혁도 하고 검찰 개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뒤에 임기가 끝나지만 민주당은 계속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고 재창출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이번에 나오면서 반명 대전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게 반명은 신천지다 이 프레임인 거잖아요. 거기 수장이 이제 정청래고 뭐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이 사람의 목적이 뭘까? 왜냐면 전당대회 목적이 당대표의 목적이면은 그게 아닌데 아 그냥 다 깨트리자, 다 망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다 망칠 거야. 이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리는 없는데.
20년을 같이 정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민주당 캠프의 스태프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본다면 꼭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분위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그 예비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 혼자서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이면 초반답게 그러니까 정책 발표하고 상대방 그 정책 들어보고 정책 비판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레이스 중이니까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한번 수적 흘려보고 그러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김민석 후보는 나올 때마다 혼자 마지막 회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거든요.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론조사상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마음이 더 급해졌다라고 하는 건 이따가 나와요. 오늘 여론조사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전략이 부재하면서 당 선거는 혼탁해지고 그 혼탁해진 선거가 지지층을 분열시켜놓고 하는 거는 모두 후보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점을 찍은 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신천지 연루설을 던졌어. 근데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특정 후보 연결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를 가르는 핵심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특정 후보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예. 이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왜 책임져?
근데 저거는 진짜 무책임한 말이죠.
무책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답하는 태도가 질문하면은 그거는 강도권한테 물어봐라. 그거는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그거는 내 책임 아니다. 사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책임이 없더라도 내 입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이야기가 회자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이 내 말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최소한 심심한 사과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입에서 시작된 이 사건인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니.
사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사실 저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저건 당원들 모독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뭐 신천지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당 안에 사람들을 신천지가 있다, 오염이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놓고는 그것을 그러면 정당하게 정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일 때 그렇게 뭐 부득이하게 밝힐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게 정말 자기한테 왜 책임지느냐? 그리고 하는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총리인가? 바로 직전까지 국무총리 했는 사람의 언어가 맞나?
그렇죠.
저는 20년 전 그 김민석 내가 놓으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그 테이블 찼던 김민석과 지금의 김민석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똑같다.
요거는 제가 당이 선거를 혼탁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조언을 방송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네거티브의 어떤 한계를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저 노벨 길 관련한 공문이 있어요. 마포구에서 발행한 건데 명예도로명 명명식 행사 지원 계획. 뒤에 보시면 도로 명개요 해갖고 쭉 나옵니다. 이것을 신천지 행사에 정청래가 갔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하다. 그 논리라고 하면은 마포구청이 신천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가 민주당이 가입을 했을 때 한 뭐 몇십 명이 가입한 것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갖고 상황을 뒤엎으려고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의미 있게 몇만 명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그 관련해서 신천지도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죠. 근거 없는 거 하지 말라.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럴 때는요. 김민석 후보가 관련한 증거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맞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특정 후보 연결, 쉽게 표현하면 신천지를 정청래로 연결하는 거 내가 책임질 필요가 보여. 나는 정청래라고 말 안 했는데 이것이 갖는 헤드라인의 이 파괴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청래 신천지설 근데 한참 전부터 김민석 통일교설도 있었어요. 요게 저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 저걸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거는 뭐냐면은 무리하게 저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게 당시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1월쯤에 이제 그 보도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그 김경 서울시 의원 그 부정 때문에 막 수사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 김경 의원이 뭐 통일교 신자 3,000명을 뭐 그 대리 뭐 당비 납부해주고 뭐 입당시키고 했다는 그런 의혹 근데 그 의혹을 받는 그 통일교 담당자 입에서 김민석 이름이 나왔다는.
네, 뭐 김민석으로 그, 가시죠, 뭐 이러면서.
그래, 그래 나왔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당원들이 그걸 가지고 김민석 의원한테 이거 진실을 밝히라 그러면은 사실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보도됐지 않냐?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예. 거 아닙니까?
아수라장 반영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의 정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던지면 똑같은 게 돌아오고 공약은 아예 안 보이는 이 과정들을 거쳐요.
저는 송영길 의원이 더 웃긴 게 홍준표 시장 찾아가가지고 신천지 개입이 없었으면 네가 대통령 당신 대통령 후보가 됐을 텐데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와 보십니다.
그때 저는 갑니다.
아니 이때 같이 하세요. 아,
내가 나갈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요. 여러분 있죠.
웃는 게 아니다.
캠프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되면은 우리 같은 고관여층들의 객관성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야 아까 말한 그 행사 갔던 거 하나, 그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는 그게 당 정청이 서로 합의하에
그렇죠.
지금 미뤘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이 너무 많아서.
특검 숫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근거들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정청내는 신천지야 이렇게 무리하게 엮으려는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는 빨리 근거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정청내 후보의 정당방위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정청내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하겠다.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청내 후보가 꺼내든 게 이거죠. 저게 2022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2022년 7월 19일 날이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당시 민주당 당대표 나가려고 준비하던 때입니다. 그때 당대표가 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는 이재명 책임이다. 사적 판단이 앞섰다.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 당시에 사실 저 지방선거는 대선 끝나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진 그렇죠. 그 선거였잖아요.
3개월. 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그때는 이재명 책임이고 지금은 정청내 책임이고 지방선거가 그런 식으로 파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나는 정치인들의 저런 식의 어떤 그 의견 표명이 파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청내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 제일 끝까지 지킨 사람 누굽니까?
정청내죠.
그러니까 정치적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뭔가를 했던 것들을 파묘해가면서 너도 이재명 비판했잖아. 나 이런 식의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거 제가 예전에 제 방송에서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분석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남탓 정치한다 저 사람 특징이 있다 되게 그 습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당대표 지금 이제 새롭게 당대표를 뽑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당대표로 수행할 네.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예측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냥 뭐 맞으면서 맞고 개혁은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사람 그리고 맨날 나와가지고 남탓하다가 아니면은 막 던져요. 사실인지 아닌지 막 던져. 그러고는 발빼기. 이렇게 하는 분들 아니면 막 폭언을 하든지 아니면 협박하든지 이런 지금 캐릭터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어가지고 참 이게 민주당한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뭔가 무리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 느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따 여론조사를 오늘 나온 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뭔가 많이 쫓기다 보니 사인간에도 그래요. 남 욕 안 하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커피숍에 모이면은 남 씹는 게 일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결론적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지죠.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남 씹는 걸 좋아해. 그게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방송 내내 지금 몇 주 동안 네거티브만 패겠다 그랬어요. 네거티브는 서로 망하는 길이거든. 누가 이겨도 선거 끝나고 나면 당이 쪼개지거든요. 심적으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박찬대 정청래 선거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 하지 마라. 요거를 무리하게 끌어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통일교랑 어떤 정치랑 관련이 있고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 그래도 100% 그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관련된 법을 뭐 만들었다든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꺼내면 안 되는 것들. 일개 싫어서 하는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오는 느낌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고요. 자, 이렇게 된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오늘 KSOY 여론조사가 나왔죠. KSOY 여론조사는 이런 게 있어요. 자동응답이고 사실은 이런 선거에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선거에. 고관여층들만 응답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기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1등이긴 하지만 저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표를 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김민석 21.5, 정청래 25.7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36.1, 정청래 32.5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섰던 여론조사가 많았었죠.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18세부터 70대 이상까지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주 지지층의 나이대는 40대, 50대, 60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청래 후보가 이깁니다.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당대표 경선에는 연령대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투표장이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기는 선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지역별로도 보면 광주 전라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깁니다.
12.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 전화 면접 보지 마세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투표장 나올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대구, 경북, 부울경 모두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가 민주당 고관여층들이 지금 이 선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이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건지 네거티브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 현상이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시작했다고 다들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선거 하기 며칠 전부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그때부터 급격하게 지지자들이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의 어떤 시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한 칸씩 밀리면서 다들 이렇게 이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네거티브 때문에 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김민석 총리가 그 총리직에 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납득할 수 없었던 그 속도 안 내는 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룬다는 느낌들.
검찰개혁.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그게 지금 와서 이제 아 그랬구나 저래서 이랬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야, 지금 사실 1년 차고요. 이번에 선거를 어쨌든 뭐 꼭 이기고 싶은 곳을 졌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 이제 석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가야 돼. 만한 선거예요. 당내 선거가. 근데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것은 정말 탐욕이 모든 것을 다 망친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치인 한 명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당 전체를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그 결론이 뭔가를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저는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레인지성의 부족.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실력의 부족. 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일단 봐요. 아, 어쨌건 네거티브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죠. 지금 어제요 청와대가 보안수사권 조기 결론 내주면 좋겠다. 혼란을 줄여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청와대 같은 경우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한병도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보안수사요구권 실질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하면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뭐였냐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 보호한다고? 과거사 범은 진실 아니다.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대원칙은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당대 전에 끝내겠다. 7말 8초에는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흐름은 쉽게 표현해서 청와대 건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건 뭐 11명이 보안수사권을 뭐 보완하는 뭐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내에 어떤 의견도 없다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청와대에서도 이 흐름은 거역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한 것 같아서 이 논쟁은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뀔 수
근데 있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근데 뭐 그 분위기는 약간 읽을 수 있는 게 그 엄중한 윤호중 장관이 오늘 이제 검사들 그 능력 있는 검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 우리 그 정성호랑이 그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윤호중 장관도 할 말 없는 게 만약에 그런 말이 진심이라면, 그러니까 그 공소청 건물, 그 사무집기 준비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 기관들은 건물은 확보가 돼 있는지, 일할 공간은 돼 있는지, 시스템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 국회에서 하는 거를 비평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은요. 보안수사권을 안 주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 해야 되는 시간에 원점으로 가버려. 야, 보안수사권 줘야 되겠는데? 줘야 되겠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어제 청와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7분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야기만 해요.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줄 수 없다라고. 예, 그러면 올라탔다고 보는데 더 이상 이걸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KSOI도 보안수사권 줘야 돼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장윤기 사건과 버무려 갖고 저번에 이성윤 후보 나오셔서 검찰의 언론플레이 스킬을 설명해 줬는데 약간 소름이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상위 법사위에서 3명만 손을 뒤집어 버리면은 예.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째려봐야죠.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이름만 호명해드리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공사파님, 박말봉님, 개병님, 보수영님, TV님, 파워텐션님, 이성계님, 홍님, 또 이성계님, 보수영님, TV님, 제이님까지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성은님께서는 이제 퇴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청하겠습니다. 네.
40분 방송하다 가네.
네.
안녕.
아, 오늘 방송 엄청 스피드 있네요.
광고 또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프슬림 탈취제.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시즌 가족과 함께 떠날 생각에 소중한 내 차를 열심히 광내고 내부 청소를 하지만 차량 속 묵은내가 잡히지 않는다면 차량과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근본 위프슬림으로 쾌적하게 바꿔보세요. 더 업그레이드된 위프의 탈취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툭 놓기만 하면 화장실 하수구 냄새 옷장 묵은내, 신발장 꼬락내는 기본, 귀한 중고차 냄새, 독한 세차, 아무리 청소해도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까지 단 7분 만에 99% 삭제합니다. 반려동물과 아토피 안전성까지 인증받은 국내 최초 친환경 탈취제 위프는 자연유래 성분의 천연 에센셜 오일을 더해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기관지가 예민한 비염 환자, 우리 아이, 반려동물까지 모두 안심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 판매 150만 돌파 기념 구독자 한정 스페셜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근본 차량용 탈취제 위프 슬림 4개 세트 구매 시 최대 39%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슬림 한 개를 하나 더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단 한 장으로 샤워한 듯 피부를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신제품 위프 쿨링 바디 티슈도 함께 드립니다. 3만 원이 넘는 엄청난 혜택으로 7월 26일까지 딱 일주일까지만 진행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여름 휴가철에 딱 맞춰 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새날마켓에서 위프 슬림을 찾아주세요.
우리 저 코스피 여신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딱 이번 주까지만 진행된다를.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위프 슬림 탈취제 슬림. 근데 조금 더 작은 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저게 뭐 운전할 때 차 안에 놓는다든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지금 대박 나가지고 뭐 올리브영 1위뿐만 아니라 웬만한 쇼핑몰 같은데 다 있습니다.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슬림하지 않아서 잘 못 익었네요. 죄송합니다.
신제품
네.
짧은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클렌징 키트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메디필 빨간 폼 품절 대란이라는 레드 락토 라인을 체험하실 수 있는 미니 키트가 새날마켓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클렌징을 산뜻하고 탄탄하게 클렌징부터 모공 케어까지 극대화해주는 레드 락토 콜라겐 클렌징 메디필 3종 키트는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패드 총 3종 구성으로 락토 콜라겐 배합이 모공 속 노폐물 딥 클렌징은 물론 모공 집중 케어를 도와줍니다. 휴대성 좋은 사이즈로 방수 파우치까지 함께 드리니 여행 갈 때 챙기기도 좋습니다. 지금 메디필 클렌징 3종 키트를 만나보세요.
예. 이건 여성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 난 잘 모르겠어. 저걸 어떻게 설명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꼼꼼하게 닦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 왜냐면 여름에는 모공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장하고 그러면 모공 깊숙이 들어가서 여자분들이 겨울에는 약간 부드러운 클렌징을 써도 여름에는 피지 같은 게 많이 분비돼서 약간 강력한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공 속에 있는 오일로 화장 같은 거 모공에 있는 피지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비누로 깨끗하게 이제 닦아내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여행 가기 딱 좋잖아요. 저 아는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펜션을 갔는데 샴푸랑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거기다 물을 탔는지 너무 묽고 좀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쓰던 거 좋은 거 가져가면 좋다.
네, 약으로 설명하면 쉽네요. 투수의 공이 던져갖고 날아가면서 거의 포수 글러브에 들어갈 정도인데 타자가 쳐버리는 걸 글러브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모공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아, 근데 저거 남성분들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초,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진짜 모시고 싶었지요. 근데 저는 은혜를 입은 분은 언젠가는 꼭 모시는 김종훈 진보당 당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부산 시민들이 보내는 박수입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그 이따 그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 울산시장 단일화 한번 깨졌을 때 야, 이거 울산시장 내주겠는데 할 때 진보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가 가뭄의 담비였는데 그전에 내가 김종훈 후보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혹시나 기대했던 건 김종훈 후보의 인품, 실력 이런 것들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
김종훈 다우미 빠박 하면서 그때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분을 좀 갚아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선거비 보조는 못 받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종훈 후보의 책을 막 홍보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라도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단일화 전에 12시까지인가 후원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후원해달라고도 또 막 공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훈 후보님.
맞습니다.
김종훈 후보 이력 전 울산 동구청장, 전 국회의원, 지방선거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현재 진보당 당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당대표 후보로 나오셨는데, 자, 이게 제가 밑자락을 좀 깔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김재현 현 당대표가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평가했던 역대의 당대표예요. 와, 진보당 저렇게 변해야지. 그것과 결을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김종훈 후보가. 자, 그 단일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그때 당시에 조말 김상우 후보 쪽에서 그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면서 뭔가 좀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상우 후보를 많이 욕했을 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여론조사 경선 받아들이고 했던 말 제 이름은 이제 김상욱입니다. 아, 네. 저거 배우셨어요? 학원 다니세요?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기 사진 보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이야기를.
인데 활짝 웃어야 돼,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사실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사실 김상욱 시장도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됐지만, 김종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김상욱 그 지금 시장 잘 된 거, 당선된 건 잘 됐지만, 저 후보도 때까지도 아직 그 민주당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이렇게 입이 아니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약간 신호들이, 민주당 매너가 없다. 예,
그런 이런 신호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김상욱이 돼도 좋고 김종훈이 돼도 좋고 둘 다
맞아요. 예,
누가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진보당 역사상 레전드라고 제가 예. 그 당시 표현도 했었거든요. 진보당인데 일반 중도나 보수 쪽에서 보면 진보당 사람들은 뿔 달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진보당의 후보가 울산 같은 데서 구청장도 당선돼버려.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런 분이 실제로 구청장하고 시장으로 가는 길은 되게 당연한 과정이에요.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김상훈 후보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해본 사람이어서 김종훈 후보가 돼도 민주당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지지하겠다 네. 이런 감정들이 네. 있었는데 경력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앞선 분이 결국 당의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크기와 진보당의 크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안 된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정치권에서는요. 에이 단일화 안 해 하고 나와서 당선을 목적보다는 나랑 경선했던 후보를 떨어뜨리는 출마를 많이 합니다. 네. 울산 그 있잖아 왜
아직 같은 당 내에서도 많이 하죠.
그때 그 당시에 김상우 후보 쪽에서 그 뭐 여론조사를 문제 삼아서 틀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했죠. 사실 이제 그런 절차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을 했고. 또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돼서 또 다른 어떤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민주당에 하고 해서 경선은 이기고 더 시장을 만들려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막 몰아서 저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상처가 되겠다. 우리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적 어쨌든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지적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것이 부족하거나 또 다르게 또 요구되는 측면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전날 사실은 고민을 밤새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당원들하고 의논도 안 됐어요. 이 하루라도 더 지나면 이제 여론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시간이 예. 없으니까. 재경서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뭐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관위로부터.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합시다. 라고 이제 받을 때까지는 수없이 생각했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 시장을 나온 이유가 뭐냐고 볼 때 시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결과적으로 단이라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정치 이런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떤 문제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거기 선거 운동원들하고 얘기를 몇 사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반대 많죠 원래.
예,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전체가 어떻게 달려온 시간들인데 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8, 9개월 정도 거의 길거리에 서서 한 사람들이 한 3, 400명 우리 당원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일이 다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큰 대인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더 힘들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국면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의 이제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거기에는 분명히 민주 진보 세력 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진보당이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그 부산이라든지 울산 같은 곳에 굉장히 그 자진해서 양보해서 단일화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진보 정당들 같으면 당선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너만은 떨어뜨리겠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진보당의 통 큰 결단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곳곳에 많이 보였죠. 그중에 백미가 울산시장 단일화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진보 정당들이 이따가 이제 당대표 나오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보 정당들이 대중정당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속사장을 떠나가지고 연대해가지고 나쁜 놈들이랑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최근에 진보당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야, 저것들 같은 민주 진보 지역에서 봐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 저 야수님 잘할 거예요. 왜냐면은 진보 정당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 저 꼴통들 그런 표현 쓰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 진보 세력이어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근데 최근 진보당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진보당 4기 당대표
예예.
출마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후보 두 명 나오셨죠?
예, 지금 두 명 경선 중이고 이제 24일까지 투표 중에 있고 24일 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를 치르고 힘들었잖아요. 힘들어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가 있었는데. 막 나가라고 막 밀었어요?
예, 여기저기서 이제 뭐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것도 새날이 좀 기여한 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이미지가 많이 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진보정당들을 언급하면 악플이 많이 예, 달렸었어요.
예, 예.
근데 김재현 대표 자주 나오시고. 예. 김정은 후보도 자주 나오시면서. 예.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 좋은데 내가 표현한 게 이거예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우리 일가다. 전라도 가면 예. 일가라고 해요. 저 친척들을. 예. 일가라고 생각하면은 생각과 다른데 생각이 같은데 이게 다른 당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당의 어떤 그 상황상 같은 당은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김정은 후보가 출마를 하셨는데 투표 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게 전화로 하는 거네요?
예, 예. 모바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참여율은 뭐 한 40%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잘 진행이 되고 결과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제 시의원부터 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네. 시의원하고 구청장 두 분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당에서는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험과 경륜들을 가지고 우리 당을 좀 대중화하고 좀 늘게 또 품을 좀 넓게 해서 우리 당을 좀 대안정당으로서 또 대중정당으로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때문에 저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또한 뭐 저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0년도에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은 또 87년 이후에 그 대통령 직선제가 생기고 91년도에 지방자치 생기고 이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와 권력을 제대로 어쨌든 바로잡지 않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어떤 고민들을 해왔던 게 이제 진보정치의 또 역사인 만큼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좀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또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걸 잘 넘어서야 되는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커지고 좀 넓어지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날처럼 한번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실은 고마움이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많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온 측면도 있지만은 사회적 양극화는 또 심각해진 측면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왼쪽 한 날개가 또 비어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어려운 어떤 불평등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진보 정치가 좀 대안을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삶을 잘 보듬고 하는 역할들을 맞습니다.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이게 지금 그 제가 김재현 대표를 그 엄청 칭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후보로 뽑혔었잖아요. 진보당 대표로. 근데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갖는 상징성이에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기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까지 합쳐진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은 걸로 저는 알거든요. 야, 우리가 그럼 뭐 대선이라도 완주해야 뭔가 우리 아젠다라도 심어놓고 대선이 끝날 거 아니냐.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든 경기도지사 선거든 대선이든 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이재명 그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김재현 대표를 제가 그때 표현했던 게 진짜 유연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그 결로 지금 김정은 후보도 출마하신 것 같고요. 상대 후보는 뭔 소리야. 우리가 뭐 계속 언제까지 민주당 꽁무니만 쫓아다닐 거야.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강론이죠. 자강론. 근데 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이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선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분도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면 지금 진보정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그 웹자보를 몇 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있는데 대한정당, 대중정당, 청년이 지지하는 진보당. 그 대한정당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오면서 문제제기는 많이 하는데 대안이 뭐냐 실제적으로 한국 정치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아젠다를 잘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정책 의제나 이런 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다 메시지가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의식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안정당 입고로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대안정당을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옛날 같으면요. 예. 민주당보다 훨씬 잘 싸울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가버렸죠.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진보당만 해도 실질적으로 당세에 맞게 뭔가 역할하는 게 보여요. 이분들은 검찰개혁 아젠다 이런 얘기 메시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진보당은 사실 지방선거를 목표로 뛰면서 구석구석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저
현수막도 엄청 달아요.
진짜, 네. 그렇지. 현수막 맛집이지. 윤석열 내란 때는 민주당 현수막 안 보였어요. 네. 진보당 현수막만 보였지. 그러면서 호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 정치인들 새날에 가끔씩 나오면은 악플이 1도 안 달립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가 여러 분야에 있죠. 청년, 진보당 당대표도 따로 있지 않아요?
예, 부분별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예, 다른 데로 최고위원제로 다 바뀌고, 청년 진보당만 대표를 이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 부분, 이 문제는,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마치 우리가 일정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거나 또 들러리로 어떤 측면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좌충우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에 있어서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언어로 또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청년 진보당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2030 세대들이 이 좀 빗나가고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 이게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 정치적 주인으로 제대로 세우기 위한 우리 사회가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당 안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품어내고 그래서 참여를 높이고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쨌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 리더를 양성을 한 200명을 해보자라고 고민하면서도 한 100명 정도는 우리 청년들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만들어갈 주인으로서의 어떤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정치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에서는요. 진보당의 약진이 엄청납니다. 지방선거 때 기초 쪽에 굉장히 숫자 굉장히 많죠.
예, 요 전체는 한 41명 정도 됐고 호남에서만 한 29명 정도 광역이 6명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호남 민심이에요. 진보당의 크기가 민주당만 했다 그러면 그보다 수백 배는 많이 당선이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정당은 없어요. 항상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180석을 해도 나중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젠다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진보당은 저는 그런 면에서 예전에 통합진보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당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세력이기 전에 진보세력이라고 불리고 보수세력 불리우는데 아마 그 진보라는 말에 굉장히 가장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정당 같아요. 근데 우리 후보님은 민주당으로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시죠? 민주당에도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되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김종은 후보가 꼭 당선되라는 인터뷰는 아니고요. 그 김상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가지고 좀 늦긴 했습니다만 한번 모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실 입당하실 때 김상국 시장이 업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근 현안 중에 하나죠. 홈플러스 문제. 거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 소리 소문 없이 김재현 대표가 단식을 한 거의 10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하겠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기자회견한다고 막 그랬는데 저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30만 생존권 얘기. 어떤 경우는 직접 고용인의 뭐네 막 하면은 뭐 만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홈플러스가 지금 폐업을 하게 되면 30만 명 생존권 얘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였었죠.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취소해 가지고 회생 계획안을 가결 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이런
예,
게 있었거든요.
5살까지 1차. 예.
이거 저는 진보당의 노력도 저는 여기에 일조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그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나서야 되는 건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진보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예측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제 사모펀드와 MBK가 이걸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무리한 거 아니냐.
무리한 인수.
또 무리한 인수를 해서 기업 이윤만을 또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공적 기능을 없앰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냐 우려를 했었어요. 한 10년 동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장치를 정부에서 하든 국회에서 하든 이런 것을 감시 역할도 하고 제대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예측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네. 발생이 된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는 일하는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점주들부터 시작해가 납품하는 사람들부터 수십만 명이 그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한 건 아니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저희들로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진보당 왜 저런 곳에 늘 가 있지? 한편에서는 잘한다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늘 그런 곳만 가 있더라라는 게 있는데 한편에서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에 힘든 사람은 저희들이랑 다 와요. 좋을 때는 오히려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힘들 때 다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청장을 해보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는 사람은 저는 구청장실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든 오면 다 만나서 상담도 하고 논의도 하는데 절박하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홈플러스도 그렇지만은 지역으로 한 번씩 가보면 협력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뭐 50명, 100명 되는 청년들이에요. 다 20, 30대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울고불고 하면 그때는 서로 기업의 문제니까 우리 CS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고용노동부로 가보세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가면 기업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 온다고 뭐. 그러면 거기 와서.
해줄 수는 없어요.
함께 싸워주고 함께 또 노력해주고 끝까지 해야 될 사람들이 그나마 그럴 때는 또 진보당인 것 같아. 찾아오게 되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찍어주지도 않으면서. 혼내는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챙기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어떤 정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너는 늘 그런 데만 있어. 길거리에만 앉아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사무실 안에서 여름에 좀 그렇게 하고 싶겠죠. 김재인 대표 상임대표라는 알고 매일 같이 가 길거리에 앉아 있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단식하고 이것만 하고 싶겠습니까? 뭐 언론에 가서 어디에 인터뷰 한번 하면 그게 모양새나 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절박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챙겨야 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간절함도 있다. 그래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평택 의뢰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거가 다시 생겼고요. 거기 김재현 대표가 제일 먼저 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국 대표 그리고 저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되는 과정에서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지워졌어요.
상처를 받는.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진보당 내에서는 굉장히 비토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자존심 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런 민주 진보 세력의 연대를 꿋꿋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김재현이든 조국이든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후보 안 내면서 뭔가 야권 연대가 아니지. 민주 세력 연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진보당도 여당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무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상훈 후보랑 그게 다 연동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떠나서 민주당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 약속을 했잖아요. 그 민주당 규칙 사유로 재선거든 보궐선거든 생기면 출마 공천 안 한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킨 건 민주당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정치적 선택을 하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모든 사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반성해야 되는 지점.
그런 상황 때문에 진보당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작은 정당이어서 그런 꼴을 당하니 내가 당대표가 돼서 훨씬 더 강한 정당 만들 거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야 민주당 쉽게 표현한 민주당 것들이 우리 무시하는데 야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이 딱히 마땅하게 없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중들은 이거 있어요. 진보당에 아무리 공감을 해도 안 될 당을 밀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정당이나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건 아, 이 사람들 밀어주면 이 사람들이 되겠네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험난하고 힘든 거잖아요. 아, 김정은 후보의 얼굴에 굉장히 많은 고심과 사색이 보여요.
아이고. 사실 뭐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평택도 그랬지만은 아, 정치에 저 상호 존중을 떠나서 상도도 잘 요즘 없어졌구나.
잔인하다. 상도도. 잔인하다, 잔인해.
이게 뭐, 광장에서 싸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잘해보자고 손잡고, 목숨 걸고 이렇게 네. 해결했는데,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이럴 수 있나, 이런 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좀 생각되는 거는, 그래, 남을 뭐 해하고 우리가 잘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대안으로 잘 쓰기 위한 노력과 힘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야 결국 그 속에 연대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 속에서 또 서로 존중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힘이 부족할 때 그런 것이 가능치 않다는 얘기, 생각도 확고하게 이제 가진 거지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당이 좀 더 그런 어떤 역할들 외연 또 확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좀 높이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봐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활동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김정은 후보님 스텝한테 한 말이에요. 최근에 진보당 부럽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네거티브가 안 보여요.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많이 부럽습니다.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 지금 김정은 후보 민주당 당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정당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싸움을 잘 못해서
아 싸움을 잘 못해서 김상호한테 양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약 민주당이 오신다고 해도 사과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오시는 분들은 다 사과를 해야 돼가지고.
자, 그 김정은 후보의 웹자바나 뭐. 진보당 당대표 왜 김정은인가 증명된 경험과 실력 이분을 최근 월드컵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보당의 손흥민이에요 메시라고 해도 되지 진보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원톱에 나는 김정은 후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 말해주잖아요 지금 경력이 진보당 다 갖지 못한 경력을 다 갖고 계세요 국회의원도 지역구 당선이야 자 그리고 그 정당 지지율 뭐 다자구도 지지율 이런 것만 보셔도 이분만큼 내 실력을 증명한 사람이 없고요. 진보당 당대표의 김정은 후보가 당선되신다고 해도 1도 거부감 없을 것 같죠. 그걸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 시간대쯤 돼갖고 진보당 당대표 나오셨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는. 그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 지금 진보당에 계시는 분들 뭐 누구를 찍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후보분은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가인 김정은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해봤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으로서 울산시장 때 보여준 그 어떤 감동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나 진보당 당원들이 있으면은 나 찍어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 당원들에게도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공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준비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심으로 또 우리 당을 잘 또 운영하고 또 확장시켜야 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당원들이 총의를 잘 모아서 의논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정치 개혁이나 선거구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렵지만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러한 역할들도 제대로 잘해서 한국 정치에서 진보 정치가 자리를 잘 잡고 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훈 진보당 상임 당대표 후보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자, 후보님은 당대표 당선되시고 한 번 더 모시고. 아, 진짜로 좋죠. 앞으로 미래 비전은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새날 방송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자, 함께 해주신 굉장히 오늘 어려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방송 시간도 길었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새날 방송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